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의 본문은요, 언제나 참 그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면은 언제든 이 로마서 8장을 펼치고 읽으면은 참큰 격려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한다는 것이 과연 그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해요. 그 오히려 원래의 그 생생한 말씀이 가진 의미와 느낌을 경감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와 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이후에도 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즐거움의 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이 처음 나오는 좀 신나는 부분일 수 있죠. 실제로 이 부분은 네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이요. 한 부분 한 년을 이루고 33절과 34절이 이두 번째 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이 이세 번째 절이고요. 38절과 39절이 네 번째 절로 이 묶음을 이룹니다. 이네 개의 절을 차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개가 이 우리 시로 따지면은 한 년씩 이렇게 묶였다 볼수 있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입니다. 바울은 그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강조하는 확인의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세상 사실 그 편가르기 그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편가르기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줄서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거의 승부를 가른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권력자를 좋아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서면은 이기거든요. 이기는 편에 들고 싶지 누가 그뭐 지고 싶습니까? 만물의 조물주이신 이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 편에 섰다는 말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들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하지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기에 당신 자녀의 편에 우리 곁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뭐 워낙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로드킬 자주 일어납니다. 운전하다가 이 여우나 이 다람쥐 같은 거 튀어나오면요, 혹시라도 이거 칠까 싶어 갖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동물이라도 이 마음이 신경 쓰이지요. 그뭐 차에 얘네들 차에 탁 스치기만 해도 죽거든요. 쟤네들 몰라요. 겁이 완전히 없는 것 아닌데 차가 얼마나 무섭다 이 정도는 모릅니다. 그러니 막 그냥 앞만 보고 건너기도 하고 막 길가로 이 슬쩍슬쩍 막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막 고개만 빼꼼 내밀고. 운전하는 누구도 사실 그 자기 차 망가질까 겁내지 않아요. 차는 조금도 안 상하거든요. 그뭐 타이어에 흠집도 안 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편이면은 우리 다칠 염려 없습니다. 오히려 멋모르고 날뛰는 대적들이 크게 다칩니다. 우리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어느 정도로 우리 편이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정도라고 합니다. 아들을 줄수 있다는 것은 다줄수 있단 말입니다. 그보다 소중한 것 없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아들 목숨. 그 아들을 주신 분. 나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요. 돈 100만 원 그못 빌려주겠습니까? 맥시멈이 1,000만 원이면은 그보다 적은 액수 뭐 충분히 빌려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맥시멈을 당신의 목숨도 아니고 당신의 목숨보다 아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지 않는 한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또 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 목숨값보다 귀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번째 절은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재차 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그냥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보셨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 죄를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그리고 진정으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만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안경 쓰면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시면은 온통 죄투성이고 이 멸망할 운명이지만 그냥 보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의롭다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은 죄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원래 그 사탄이 그리스로 표현하면요,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그 디아블로라는 것이요, 그 뜻이 그 고발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그 욥기서도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데서 시작하죠. 이 사탄이 주된 역할이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탄의 제일 그 목표입니다. 자기 이름이 그 고발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멸망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 모른 채로 있을 때 사실 사탄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힘써 성도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 죄책감을 그 한없이 후배 파가지고 내가 무슨 성도인가, 내가 무슨 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막 그런 회의감에 깊이 사무치게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셔가지고 우리가 무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혈 안으로 들어갔기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원리는 진작에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주요 절기 중 하나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의 원리가 뭡니까? 영어로 그 Passover라고 하죠. 뛰어넘어가다, 지나간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 유월이 되죠. 이 담 넘는다 할 때 우리 월담한다 하잖아요. 담을 넘는다, 월한다. 뛰어넘는다 이런 말입니다. 유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나오진 않지만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문설주에 이 자기 대신 죽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집트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아니냐.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발려 있으면은 의롭다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했죠. 유월 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그 집에 사망의 영이 닥쳐서 이 장자, 가축의 장자, 사람의 장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실 같은 능력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고 이 사람은 얼마나 죄를 안 지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고요. 우리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고 판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단지 이 일회성의 짐승의 피였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독생자 예수의 피가 발려있냐 하는 차이죠. 우리 몸에 그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이 사망의 영이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절이 그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지금은 원수와도 같이 관계가 있고요. 아니면 원수까지는 뭐 아니라고 해도 그저 냉랭하게 이렇게 참 식어버린 이런 굳어버린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한때 사랑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제는 냉랭하게 식어버린 관계를 가진 부부들도 있습니다. 뭐 있는 게 아니고 뭐 많지요. 뭐 주변에 많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재산 다툼, 시기 질투, 고부 갈등 뭐 이거 등등 한때는 사랑했던 관계가요. 이제는 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끊어질 수 있거든요. 불붙듯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서로 결혼하려고 했지만 부모와 가족들의 반대로 뭐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요. 당사자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누구도 꺾지 못할 이 가족들의 고집 때문에 당사자들이 지쳐버려가지고 이 서로의 사랑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한 명이 멀리 유학을 간다거나 뭐 직장으로 먼 곳에 발령을 받아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레 식어지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게 그 우리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한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았다가 해도 뭐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끊어지기도 하고요. 부모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별것 아닌 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 끊어지고 식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단 하나이죠. 그러나 단 하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 그 인터뷰 하던데요. 그 질문이 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였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사람 대뜸 대답하기를 이 당첨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이혼부터 해야지요. 돈 생기면 그 관계부터 끊고 보겠다는 거죠. 뭐죠? 그 당첨 사실 알리고 나면은 그 이제 위자료 문제가 있으니까 알리기 전에 예. 이 엄청난 돈과 크나큰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끊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죽음의 협박도 이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 36절에서 바울은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막 도살당할 양처럼 함부로 취급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식밖에 취급당할 때 있고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자존심 구겨질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 어리석은 자 취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마음속에 서러움이 복받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더욱 당할 고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멸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이러한 핍박을 받으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확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라톤은 이 42.19km 뛰는 시합입니다. 이 세계 신기록이 한 2시간 2분 정도 돼요. 이 100m를 한 17초대로 꾸준히 42km 달려야 합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이 155명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그 시작하면 우르르 뛰어나가가지고 처음 몇 킬로 지날 때에는 누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분 안 갑니다. 그런데 30km가 지나가고 마지막 끝에 결승전 앞에 한 40km쯤 지나가면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메달권에 있는 선두 그룹과 한참 차이가 나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한 10km쯤 달려온 것 같고요. 숨이 차 가슴 터질 지경인 한 20km 지점 지나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의 믿음 시험하고 해방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바싹 붙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지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한 30km 지나고요. 40km 지나서 결승선 앞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스로 이기는 분 아니거든요. 넉넉히 이기신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내용이 한층 더 강렬하게 표현되죠. 총 10가지가 나열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은요. 뭐 권세들, 높음, 깊음 정도의 말입니다. 이 권세들이란 말은 세상의 구조나 여러 가지 전통,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같은 겁니다. 이 높음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지극히 높은 곳, 깊음은 지극히 낮은 곳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사실 무슨 그 특별한 대상을 가리킨 게 보자는 당시에 널리 통용된다는 개념이라고 알면 무리가 없습니다. 기회가 될 때에 우리가 좀더 이를 좀 깊이 한번 다루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 설교보다는요, 좀 단어의 같은 것을 통해서 알아가면 더 좋은 개념이다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 우리의 죽음이나 심지어 천사나 귀신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 아니면 우리가 정신없이 몰입하고 있는 현재 일이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장래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사랑이 아니라 확신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의심과 한계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고요. 늘 의심의 가능성이 도사립니다. 그렇게 쉽게 깨지지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간의 우정, 이웃간의 사랑 모두 박살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할 우리 자신의 죽음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생명과 앞으로 당할 죽음, 그리고 천상의 어떤 존재들, 아니면 이 땅의 여러 권세자들이나 이 엄청난 돈이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사랑은 확신의 사랑입니다. 38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누가 인간의 사랑을 두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배신과 상처의 가능성을 안고서, 우리가 그 아픔의 가능성을 안고서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성도들은 그 안에 가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난의 위험, 사고와 재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치 내 등에 바짝 쫓아온 라이벌 선수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 붙들고 오늘의 여러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